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예언자매님, 사무엘 형제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송요한 바가인 선교사님 가정의 기도 편지를 통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던 다윗 왕은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통일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이 처음 나라의 수도가 된 것은 다윗 왕 때였군요.
맞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는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세워졌는데 그는 다윗이 준비해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졌고요.
이제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마다 가족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시작된 것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북과남으로 나뉘어져 각각 나라를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나뉜 거죠. 그들은 본래 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한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 세워진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아 향락을 즐기거나 주변 강대국들에게 의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만 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다를 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를 정복한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왕은 남쪽에 있던 남유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댔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마저 정복당하고 왕은 포로로 잡혀가 처참하게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던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도록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네요.
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나라의 주권은 빼앗겼지만 유대 민족들의 민족성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성전도 다시 복구되었고 신앙생활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제국에 속한 소수 민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 의해 시작된 민족, 그리고 다윗 왕 때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의 참으로 비참하고 가슴 아픈 그 역사들은 성경에 가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맞네요.
네, 성경에서는 약 400년간의 역사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지역 패권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지나서 다시 로마 제국에게 돌아갔을 때 이제 로마 지배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뒤에 남겨진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세상에 더 많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민족으로 남아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명칭을 점점 쓰지 않게 되었고 자신들을 유대민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민족은 자신들 남유다 출신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 피가 섞여진 더러운 지역 사람들이라고 하여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는 자신들을 더럽혀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채 오랜 세월 유대인이라는 민족성만 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오던 유대인들은 1948년에 그동안 쌓아온 국제적인 인맥과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2500여 년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선언하며 나라를 세웁니다. 물론 이에 한가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무력과 자금력으로 몰아내고 강제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1948년이면은 한반도는 이제 막 해방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과 남의 각각 정부가 수립되던 그 시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20% 정도는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입니다. 이들은 건국 당시에도 쫓겨나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차별받으며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 참 인상 깊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렇게 극렬하게 다른 유대인들과 또 아랍인들이 시장이나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는 섞여 지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사는 곳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는 옛 헤롯 성전 안쪽에는 네 개의 구역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나눠져 있었고 그렇지만 자유롭게 이동을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각각 무슬림들이 사는 곳, 또 유대인들의 구역, 그리고 작게나마 기독교인들의 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메니아라는 오래된 기독교 종파들의 공동체가 따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풍경이겠어요. 완전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 나라의 국민이면서도 또 각기 사는 지역을 정해두고 함께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예루살렘은 그런 도시입니다. 크게는 서쪽의 유대인들, 동쪽에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지역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서울보다 더 깨끗하고 모든 시설이 발전된 첨단의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의 지역은 무척 오래된 옛 도시의 느낌이 납니다.
참 재밌네요. 병원이나 식당, 시장에 가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지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언제든지 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불안감이 깃들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송요한 선교사님 가정은 바로 그런 예루살렘에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선교사로 살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읽어보면서 우리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예은 자매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전쟁을 겪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쟁 이래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크고 작은 위기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마스와의 길고 긴 전쟁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전쟁, 헤즈볼라와의 전쟁, 후티 반군과의 전쟁 등 특히 작년 6월에 있었던 이란과의 전쟁은 전쟁 이래로 가장 치열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미사일 경보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방공호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덕분에 방공호에서 이웃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오고 가며 인사를 건네도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방공호에서는 먼저 말도 걸어주고 저희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도 챙겨주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먹을 것과 장난감을 나눠주었습니다. 당시 워낙 상황이 심각했고 하늘길도 다 막힌 가운데 많은 외국인들이 육로를 통해서 요르단이나 이집트로 넘어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었기 때문에 저희 방공호에도 전부 유대인들이었고 외국인은 저희가 유일했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짐을 싸서 떠나는 것을 보았는데 저희도 가냐고 물어보는 이웃에게 우리는 가지 않고 너희와 이 시간을 극복할 거라고 대답했는데 그런 말에도 감동을 받으면서 고맙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더 깊이 속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싸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하마스와의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질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시신 한 구를 기다리며 휴전 협상 두 번째 단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자 지역의 복구 계획이 시작될 텐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하마스 군사 통치의 억압에서 자유로워지고 무엇보다 이슬람의 거짓에서 나와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시대가 열리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여전히 많은 충돌과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소문들도 들립니다. 그 중에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지라도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실족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기를 마태복음 24장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 물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도로만 접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지내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었는데요. 현장의 상황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다른 외국인들은 모두 피신했는데 선교사님 가족은 계속해서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자 방공호에서 만난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고 더욱 치밀해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저 또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중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처럼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인상 깊습니다. 율절 말씀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어찌 보면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는 정말로 이 말씀들이 실감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꼭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전쟁 같은 싸움들이 사람들 사이에 또 세대와 세대 사이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서로 이용하고 죽이는 사람들, 또 가족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비방하고 이혼하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에 너무 많이 노출된 나머지 이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 느끼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이 어떨 때는 참 살떨리게 다가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 세상의 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반드시 재앙과 재난이 닥쳐서 많은 믿는 자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우리들만이라도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날이 가까울 때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찌 보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종말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사님께서 전쟁 한가운데서 겪고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 점검해 보라고 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가정과 이스라엘 그리고 새로운 정기를 맡게 된 가자지구를 위해 예언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터를 잡고 살아온 땅입니다. 지금은 비록 열강의 욕심 많은 지도자들의 온갖 술수로 참혹한 전쟁의 터가 되어버린 땅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땅을 살피고 함께하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성선교사님 가정을 그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고 전쟁 중에도 그들과 함께 구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귀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게 해주세요. 이제 전쟁을 마쳐가면서 가자지구가 새롭게 재편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치정부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 땅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던 수많은 아랍인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아픔의 과정을 지나 사랑과 진리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어서 선교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아랍 형제가 있습니다. 서한지구 안에서도 이슬람이 가장 강성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매우 귀한 사역자입니다. 올해 봄에 그 친구와 그 친구에게 양육받고 있는 두 형제도 함께 만났는데 평생 무슬림으로 살다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IS나 하마스처럼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서 이슬람에 대해 회의감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진실된 사랑을 느끼다가 성경을 읽게 되면서 사랑과 용서가 있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서한지구의 무슬림 중에 다른 믿는 사람들도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림자 가운데서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칠고 어두운 지역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그중 한 형제 D가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여서 지난 10월 M 사역자와 저희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요단강에서 세례식을 하였습니다. D 형제의 세례를 축하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 중에 D 형제처럼 무슬림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서한지구 안에서 사역하는 형제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가정도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 그리고 열방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사랑하는 아들을 축하하며 축복했던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어릴 때 불렀던 이 찬양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실동실 춤을 추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랍인도 유대인도 우리들도 모두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됨을 누렸던 시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유대인에게나 아랍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샬롬이 가득하기를 믿습니다. 새롭게 믿음을 가진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형제 자매들,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평생을 무슬림으로 살아오던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감격적인 세례식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감동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슬람교가 강한 나라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개종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과정입니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자신이 나고 자란 사회에서 추방되고 쫓겨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와 같이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중동 지역 곳곳에서 최근에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고백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육적 눈으로 볼 때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참혹한 전쟁과 난리의 가운데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눈을 뜨고 뜨는 것을 봅니다. 평화 시기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눈이 어두워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네, 가장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별빛도 더 잘 보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정말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들어서 믿게 된 이 복음이 불신자들의 귀에 선포될 때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생각도 바뀌어지고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히려 생명을 불쌍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인간의 눈으로 쉽게 현지인들을 판단하지 말고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길을 걷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둡고 거친 지역인 서한지구 안에서도 이와 같이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고향 북조선 땅에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둠이 짙어 보이기만 합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을지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분명히 빛이 되십니다.
아멘. 북조선 땅에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저도 믿습니다.
아멘.
진리는 빛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사실 괴로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인생을 지탱해주는 변함없고 든든한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금과 은과 같은 재물에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들, 내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끝까지 맡기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알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온 세상에 가장 높은 꼭지점이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분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비치시며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땅의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곳곳에서 특히 벽으로 둘러싸인 서한지구 안에서도 무슬림 청년들에게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만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일을 보기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에게 갑절의 믿음을 도하셔서 끝까지 있으라 하신 곳에 잘 서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선교 소식을 들으면서 그 땅에서 죽게 돌아오는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함께 춤추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시선은 다시금 한 번 더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 섞인 믿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하신 두 분은 오늘 선교지 소식들을 나누며 혹시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이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지금 그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쟁과 두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멈추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로 비추고 계셨고 겉으로 보기엔 길이 막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 조용히 길을 열어가고 계심을 느끼며 이 선교지 소식은 상황이 좋아져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북조선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어둠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빛으로 임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나가시길 소망하며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빛이라는 주제가 나왔는데요.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빛이 비추는 순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가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상황이 어둠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의 이 방송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신앙의 걸음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까지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북조선에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또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여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있는 곳에서 각각 믿음을 지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북조선 형제자매 여러분,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13살 필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축복을 보냅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6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이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 없이 된 것이 없사오니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오니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을 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깊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인들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여,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사 어둠에서 빛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마땅히 드릴 영광을 찬미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매주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늘 일상의 삶에서 죄 가운데 빠지며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로 눈이 밝아지고 듣는 마음이 열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기도합니다. 태어나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른 뼈들처럼 죽어가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이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미신과 우상 숭배에 눈물 흘리며 속임수에 속아 살아가던 이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이는 것들은 마른 뼈와 같은 참담한 상황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이 조선 땅에 빛을 발하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론 목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주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용기와 삶의 지혜를 다시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들려질 때 더욱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지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생명이시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식사하시며 감사 기도를 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의 감사 중에 오늘은 앞에 두 가지 사건에 나온 감사를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라는 인물이 죽은 뒤에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신 장면입니다. 이때 무덤 주변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할지 지켜보려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 기도를 하셨고 짧은 기도 후에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며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를 앞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감사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감사로 기도를 드렸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로 기도를 드린 것은 기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아셨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감사는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배워준 것입니다. 감사함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서 그분이 부여한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건 배은망덕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기도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바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드린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걸 믿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기에 자신의 모든 말들을 들으시는데 기도로서 요청하는 것은 더욱 귀중히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감사를 올리셨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에서는 언제나 찬양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찬송 소리가 가득한 천국에서 반시간쯤 고요해지는 사건을 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찬양이 멈추고 고요해지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고요해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천국의 찬양을 멈추시게 하실 만큼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너무나 존귀하게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가 알맞은 때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잊어버린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때에 알맞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로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당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는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다가 다른 좋은 것으로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심은 건 반드시 거두시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서 이 기도 소리를 귀하게 듣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잊고 있거나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 이유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두 가지의 문제만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한두 가지의 문제가 영적인 눈과 귀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한두 가지의 기도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지만 그 외의 것들을 생각해보면 의외로 많은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마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셔서 감사로 기도드려야 함을 마음에 새기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감사 사례는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옳은 것이며 그 옳은 일들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마음이 없는 억지스러운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옳소이다라는 그 고백이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 중 하나가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옳은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는 그러한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옳은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옳으신 일만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이 고백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게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거에 멸망한 소돔 땅과 비교를 하셨는데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셨다라는 건 예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많은 고민과 안타까움을 느끼셨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옳은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이스라엘을 말하고 어린아이들이란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이로 인해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바라던 대로 능력과 이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알게 되니까 지금 당장의 실망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뜻인 줄 믿고 감사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어렵지 않게 아셨겠지만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나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선 그 일이 어떤 일이건 간에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꺼내는 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옳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은 시편에서 잘 나타납니다. 특히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인데 초반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께 따지고 의인의 고난이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옳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욥도 고난에 대한 부당함을 쉼없이 변론하다가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자 어떠한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인정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옳음이 욥에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당한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옳음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으신 일을 한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물질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아론 목사님과 함께 저희 북조선연합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아론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남조선에는 와이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고향말로 하면 손전화기를 사용하는데 전파를 찾아야 되고 우리 전파의 막대기가 몇 개가 있느냐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혹시 목사님도 가는 곳곳마다 와이파이를 늘 찾아서 사용하십니까?
네,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예, 여기 남조선은 가는 곳곳마다 잘 돼 있어서 괜찮은데요. 저희 북조선에는 조금만 지역을 벗어나면 그 전파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파를 찾아야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손전화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전파와 그 주파수에 자신들을 맞추는 훈련이 아예 안 돼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불평하고 그들은 감사가 없었고 돌아가려고 했었고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파와 주파수를 맞췄더니 그때 옆에 있었던 나뭇가지가 보여졌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북조선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 저희가 늘 하나님의 그 주파수에 전파에 저희 인생을 맞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라 선한 곳으로 저희를 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내시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론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6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흘려보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